구약의 역사를 보면 첫 페이지에 창조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몇 페이지 넘어가지 않아서 첫 창조된 인류가 타락한 그 장면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굉장히 큰 비극이지만 그 타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실제로 구약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속 역사, 구원의 역사인데 이 구원의 역사가 가장 선명하게 처음 드러난 곳은 아마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결국 그 사람을 제사장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사실 구약 전체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역사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비춰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후손과 그 후손에게 줄 내용에 대한 약속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반으로 그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심으로 국가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모세를 통하여 부르시고 광야에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언약을 보강하고 그리고 이 국가 이스라엘로서 구약의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져 나갑니다. 사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구약 전체의 역사는 바로 이 국가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이 국가 이스라엘,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오늘 우리와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인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구약 어떤 일정한 시간대와 또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심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나라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이라는 말은 모형이 있다면 실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자체를 어떤 구원의 실제라기보다는 이것은 모형이다. 물론 이제 실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어떠한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므로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구약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의 이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저는 생각하건대 구약의 이스라엘을 저는 구약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신약교회와 구약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연결성이 있는 거죠. 구약교회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민족 단위 교회였고 그 교회는 어떠한 지역적인 교회였고 그 교회는 어떠한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였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국가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거기에는 정치체제가 있었고 또 사람들이 어떤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것을 치리하느냐라는 치리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역시 하나님을 주권으로 하는 그러한 이제 단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제사법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교회죠.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와 상당히 엄청난 부분에서 임프루브가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구약 이스라엘을 보고 오늘 교회를 보면 그들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우리는 좀 뭔지 몰라도 좀 덜 구체적인 것 같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교회에도 정치가 있고요. 교회에도 치리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도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서 그것이 필터아웃 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는 더 이상 민족 단위가 아닙니다.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어느 민족에 가도 교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이고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지를 보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국가적 리더들의 그 불완전함을 이제 완전히 극복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자 최고의 성취이죠. 모세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가나안의 그 모든 시대를 지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오늘도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신격화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경배하는 종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의 불신과 그의 불순종을 통하여 경계를 지어주셨습니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한편으로는 모세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모세를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모세, 완성된 모세, 모세 스스로 말하기를 너희들 중에 하나님께서 한 형제를 세워 나와 같은 선지자로 세울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자기보다 나은 온전한 한 리더에 대한 그림을 그려줬죠. 뭐 히브리서에 보면 너무 당연하게 그 새로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를 이어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훌륭한 리더죠. 그러나 여호수아서를 우리 끝까지 읽어가면 굉장히 어색한 모습으로 여호수아서가 끝납니다. 그에게 주었던 명령은 가나안을 입성하는 것이고 또 그 모든 땅을 정복하여 열두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 일이 완성되지 않고 여호수아는 죽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결국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여호수아, 더 나은 여호수아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리더들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다윗 같은 왕이 위대한 왕이지만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다윗은 실패자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의 시작이 그의 마지막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다윗 자체의 약속이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하여 내가 온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었고 결국 진정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으로 그 일도 성취된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교회보다 훨씬 더 승한 이유는 가장 중요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리더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실제로 오늘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의 말씀과 그의 영으로 실제로 임재하셨고 그의 말씀의 권위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 앞에 일치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앞에 거룩하여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앞에 보편적으로 온 땅에 존재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기초 삼아서 그 말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 이것이 오늘 신약교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이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의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구약을 구약에 머물러서 읽게 되면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할 때도 많고 잘못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비록 뭐 짧은 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보는 어떤 바른 렌즈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이 렌즈를 따라 한번 가보시면 어떤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가나안 입성인데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말 그대로 땅 또는 영토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faithfulness.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은 무엇을 통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다는 것이? 그냥 성격 좋다는 말인가요? 그냥 너그럽게 생기고 성격 좋은 사람, 나름대로 별 문제 안 일으키는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함은 그렇게 아주 불투명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신실하다는 말은 뭐죠?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또 신약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적인 용어로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약속입니다. 약속.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약속인데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 약속을 지키셨다. 이것이 여호수아 1장 또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신실이라는 말에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신실함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딴 얘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신실하다는 것은 그의 아내에게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고, 그죠? 어떤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신실하다는 말은 그가 처음 들어올 때 약속했던 것, 이것을 이행하기로 한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갔기 때문에 신실하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느냐?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거 다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구약성경 창세기는 제일 앞에 나와 있죠. 18페이지.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까. 이 장면을 통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지를 보이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기점으로 해서 애굽, 이집트에 가가지고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400여 년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미리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열 가지 재앙을 퍼부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는 출애굽 사건이죠.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고 16절에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죠.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가 여기 계속 있지 않을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 자손들은 이방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랬죠. 4대 만에. 근데 왜 그들이 돌아와야 되느냐라는 데 대해서 재밌는 말씀 여기 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좀 쓰여져 있는 것이고 아직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한 400여 년이 지난 후에 미리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이 죄로 관영할 때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겠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18절에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19절에 곧 겐 족속과 그 앞부분을 봐야 되겠네요.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 이 가나안의 족속의 이름들이 거기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갑니다. 네,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사실 돌아가서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고 해야 되겠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 해족속 온 땅과 등등 쭉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죠? 결국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아주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면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빗대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나의 소욕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도 그런 비슷한 짓을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두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열둘이 갔어요. 결국 그 소리 다 아시죠. 그들이 뭐라 그러죠? 들어갈 수 없다. 맞다. 그 땅은 덕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왜? 우리 들어가면 죽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들어가서 정복하라. 이것은 심판이다. 내가 그들에게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리셨어요? 앞으로 보겠지만 총칼 들고 들어가서 무너뜨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신 거거든요. 저들에게 약속하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우리는 가나안 안 가겠다. 그게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우리는 광야에 있겠다 또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 신실하신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랬습니까? 교회가 오늘날 원하는 것이 어떤 땅을 딱 잡아놓고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실 교회가 어떤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또 이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어느 상황에 더 이상 기쁨의 교회라는 그 이름이 이 어떤 건물과 연결고리를 갖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역사 속에. 이 교회의 소유가 누구냐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기쁨의 교회 소유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이게 은혜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기쁨의 교회 소유 뭐, 누군지 아세요? 에? 뭐예요? 재직회를 안 오시는군요. 기쁨의 교회 소유는 은행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죄송한데 건물 얘기하는 거죠. 은행이 건물을 소유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것을 사용하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몰개지 내는 그 돈은 내야 되니까 리즈를 해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떤 땅이 아닌 거죠. 뭐죠? 도대체 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할 때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여호수아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감이 올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제가 뭐 히브리어를 발음을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예슈아 정도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예슈아. 이 예슈아라는 발음은 야훼라고 할 때 그 야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예슈아라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이다. 야훼 is salvation.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매기통하는 구약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 그 자체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이 요셉은 누군가 하면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지금 번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참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나 또 일반 사람의 어떤 반응으로 봤을 때는 거기는 대단한 분노가 일어날 것이고 상대를 좀 해를 끼치고 망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보가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참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거기 보면.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처절하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와 약혼했다는 사실을 조용히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자기가 추궁을 해서 마리아를 함정에 빠뜨리겠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특별한 경륜을 통하여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그를 지켜줘라. 요셉을 수호자로 세우십니다. 그죠? 이 상황 속에서 엄마와 아기를 네가 지켜라. 네가 믿고 지켜라. 이것을 요셉이 믿음으로 기꺼이 아멘하고 그것을 감당하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중요한 이 한 답을 주시죠. 무슨 답을 주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스라고 해라. 이게 헬라어 이름입니다. 예수스. 근데 예수스는 히브리어 야슈아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셉이 아마도 아람어나 히브리어 방언을 사용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었던 이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가 아니라 여호수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슈아라고 해라. 그 이름을 예슈아라고 해라. 오늘날도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섬기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서스 하지 않고 야슈아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가 무엇을 하실 이인가?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이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도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결국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다른 그러나 훨씬 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일이 거기에 주어집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는 창조의 역사 이후에 인류에게 등장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결국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그 문제,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제를 풀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와의 교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신약의 눈으로 읽어야 하고,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을 통하여 읽어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를 보는 렌즈를 제가 대강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읽어야 될 것인가? 물론 이미 언급한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 첫 번째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입니다.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약속이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해라.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는 에스겔을 보고 읽을 때도 그 이슈가 하나의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근데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을 때 이 가나안을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가나안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냥 한 땅덩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역사 속에 갖고 있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개척기에 많은 사람들은 미국 대륙을 가나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소수이지만 청교도들에게는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오는 땅이었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북미주 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남미도 마찬가지였지만 유럽 사람들에게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새로운 기회를 얻는 그런 땅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죠. 미국에서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서부를 개척하기 위하여 이 어려운 그 대륙 횡단을 했던 사람들에게 서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은 역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었고, 심지어는 금을 찾아서 캘리포니아까지 많은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이동해 갔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흑인 연가를 들어보면 흑인 연가 속에는 Canaan Land,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이 힘겹고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노래를 불렀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북쪽 땅이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없고 그러므로 그들이 이 제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를 통해 가지고 저들이 도피했을 때 갈 수 있는 그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저와 여러분 같은 이민자들에게는 가나안은 미주에서의 어떤 아메리칸 드림일 수도 있고요. 이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해서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좀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그러한 주림을 계속해서 지금 주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구약을 읽을 때도 이런 관점으로 읽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든지 그 땅을 차지하라든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이미디엇 아주 굉장히 딱 들어오는 말은 사업에 대한 성공이라든지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비즈니스를 뭔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여기에 우리의 어떤 새로운 정복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이런 가난이라는 패러다임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은 내가 성취해야 될 꿈, 내가 원하는 낙원, 내가 욕망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나안은 뭐냐? 가나안은 뭐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했던 그 말, 그는 모든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던 그 말이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가? 신약교회, 우리는 땅을 차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지엽적이고 시대적이고 민족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에게는 거대한 보편적인, 우주적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세상을 뒤엎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한 것처럼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기대하고 가야 할 가나안은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거라면 내 백성이 싸워서라도 그걸 지켰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교회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어떤 나라나 어떤 그런 집단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펼쳐나가야 되는 중요한 바로 그 사명을 갖고 있다면 과연 가나안 정복은 뭘까? 성경의 여러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모든 구절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그러나 대강 아이디어는 여러분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은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정복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치르셨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once for all 단번에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죄가에 대한 어떤 그 authority 권세 어떤 그 효력을 깨뜨렸단 말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성취, 이 죄사함에 대한 성취, 또 죄에 대한 정복이 한편 성취됐지만 그러나 아직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에는 이 모든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겠지만 지금 현세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와의 피 흘리는 싸움이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얘기를 하고 그죠? 피 흘릴 때까지 죄와의 싸움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전쟁 이 죄와의 전쟁을 싸워나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겨놓으신 그 war이죠. war 전쟁을 우리의 삶의 전투를 통하여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주 구체적인 승리로 체험되고 느껴지는 것. 이 싸움 속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온전히 그 죄에 대한 효력을 깨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회개하고 자백하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죄와의 싸움은 의지로만 싸우는 게 아니고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싸우는 것이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폭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이상 이것을 부끄러움으로 더 이상 죄책으로 우리 마음에 안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뼈가 녹는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끊임없이 죄를 타겟해서 죽여가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가나안의 약속은 뭐냐? 바로 죄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화목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이루어진 구원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에게 끊임없이 적용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 이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벌어지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평강, 샬롬, 하나님의 안식, 샤밧,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속으로 실존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로마서 1장, 로마서 8장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하여금 뭐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은혜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들어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증거는 바로 죄사함의 증거이고요, 죄사함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과의 화목이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은 모든 것들이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죄사함에 대한 초대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는 죄의 문제를 여전히 끄덕여 안고 그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그냥 계속해서 뭔가 튕기고 있는 사람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사람들과 상담을 해보다 보면 참 그런 아픔들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죄의 문제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고, 심지어는 기회가 된다면 사람들 앞에, 공동체 앞에 피차 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도리어도 옳은 방향일 텐데, 죄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끝까지 그 죄를 시인하지도 않고 또 죄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끊임없이 그것을 붙들겨 안고 여전히 인간적인 체면과 인간적인 어떠한 자기의 아성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무엇으로? 죄사함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화목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 받은 주의 백성들은 피차 화목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은혜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정복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주신 그 위대한 명령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나의 제자 삼으라. 저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은 역시 죄에 대한 거죠. 사실은 이 세상의 불신 세력, 이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계속해서 믿지 않고 있는 불신 세력을 향하여 용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회복시키라. 뭐 선교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죄에 대한 것이고 이것도 역시 가나안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명령, 뭐 이미 조금 언급은 됐습니다만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참 많이 나오죠. 예.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계속 이 명령을 주시는구나. 자, 지금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 관점에서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무슨 명령인가? 무엇을 향하여 담대하라는 말인가요?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우리 주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뭐 비즈니스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가끔 이런 고민도 좀 해봐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 뭐냐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비즈니스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비즈니스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비즈니스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게 뭘까요, 그러면? 그 답이 뭡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나의 비즈니스에 대입시켜서 결국 주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겠지라는 기대일까요? 아니면 뭔가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크리스찬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결국 그 어떤 기독교적 원리가 있어서 그 원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비즈니스가 잘 되더라. 글쎄요. 성경은 비즈니스 매뉴얼은 아니고요. 그러나 성경 속에 이런 것은 들어있죠. 무엇이 지혜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윤리죠. 윤리, 기독교 윤리. 성도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근데 사실상 이러한 윤리라든지 이러한 지혜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즈니스 스킬이라든지 비즈니스의 노하우와는 좀 거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자라고 하는 말씀은요, 심지어는 뭐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든지 아니면 신앙인들로서의 어떤 기독교적 윤리에 대한 고민을 제쳐놓고 어떤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이 비즈니스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비즈니스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돈 벌게 해주시면 제가 좋은 데 쓰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의 이름을 믿고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관심, 이 가나안에 대한 관심, 또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은 우리와 세상의 죄에 대한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깊숙이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신앙을 엉뚱한 데다 적용하고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불필요한 실망을 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에 대해서 예배소서 6장 10절에 가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뭘 하라는 얘기죠? 세상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싸워야 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근데 그 바로 앞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운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주 냉소적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제에 있어서 낙망하지 아니하고, 이 순간에도 그냥 세상의 어떤 쾌락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 순간에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자꾸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불릴 듯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회개와 믿음의 액션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임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인생의 온갖 외로움과 정말 마음속에 좀 뭔가 이렇게 좀 버림받았다고 하는 아픔을 갖고 있지만, 그가 얘기하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마지막 그가 고백하는 말은 주께서, 여기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나 홀로 남았구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고독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정말 나 홀로 있다고 하는 그러한 좀 싸늘함이 우리에게 닥칠 때라도 결국 내게 주신 인생의 싸움,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주께서 약속하신 것은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 우리를 성화시키시겠다. 우리의 죄를 극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주께서 내 곁에 계심을 믿고 가는 것이죠. 힘들어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이죠.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있으리라도 아니고 있을까 하노라도 아니고 있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세요. 교회 예배 현장 성도의 교통 어마어마한 능력과 파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힘이 여기 있습니다.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는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해석해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될까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얘기인 건 맞는데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율법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승한, 훨씬 더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율법, 구약 율법을,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이런 일종의 외형적인 그러한 가르침이거든요.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몽학선생이다. 말이 좀 옛날 말이죠. 몽학선생. 이것은 이제 과외선생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는 초등교사, elementary teacher. 즉 다시 말해서 뭔가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인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처음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에게 두발 자전거를 그대로 타게 안 하잖아요. 그 뒤에다 보조 바퀴를 달아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잖아요. 마치 율법은 그와 같은 것이다. 물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고 율법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그러나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궁극적인 답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답은 뭐죠? 우리에게 주신 답은요. 외형적인 율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근데 이 내면적으로 주신 믿음이 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속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잖아요. 이제 대학교를 가면 이제 부모가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래요. 멀리 떠난 아이들 관리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 매시간마다 전화하고 어떤 부모들은 everyday FaceTime 하고 옆에 누구 있는지 보여줘. 계속 감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되죠. 만약의 경우에 이 아이가 18살이 돼서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그 마음 속에 믿음이 형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또 말씀 속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드리고 또 제어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내면화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한 가지 은혜가 있다면 대학교를 갔는데 정말 좋은 칼리지 철치가 있어서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보호함을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성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초등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터득하고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을 얻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참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이 신약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외부에 새겨져 있는 율법이 아니라 너의 신비, 마음 밭에, 마음, 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주겠다. 여러분 이거 그렇게 느끼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믿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라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면적으로부터 솟아나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이 믿음, 회개와 믿음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마다 성격도 달라요. 믿은 시간도 달라요. 너무나 쉽게 뭐 어떤 완벽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 복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려야 할 말씀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하고 오늘도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가 좀 어렵다 까다롭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떨 땐 저도 하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내용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다 설명하지 고민도 되는데, 근데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또 여러분의 소그룹도 그래요, 말씀 묵상도 그래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일을 했다는 데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좀 똑똑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뭐 그건 아니에요. 내가 말씀 묵상을 해서 나의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어. 그러므로 나는 매일 말씀 묵상해.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일독했어. 사실은 이제 성경 일독도 보조 받기 같은 거니까 내년부터는 상을 안 줘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 준비하면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너무 오래 줬어요. 보조 받기 같은 건데. 왜냐하면 통독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증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해요. 뭐 인격적인 말씀이 도대체 뭐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사실은 그렇게 심플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끊임없이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얘기를 했지만 여호수아를 앞으로 어떻게 읽어나갈까라는 고민을 함께 나눠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나안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우리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 심지어는 불신세계를 향한 복음의 선포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결국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로 우리가 가겠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내 양심의 평안과 내 심령의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풍요로움과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교회가 진정 사랑하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를 부둥켜 안았을 때 우리 속까지 짜릿하게 행복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완전한 자유함, 자아에게 매여 있을 때 상대에게 그런 기쁨을 줄 수가 없고 나도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지만 어느 순간 어느 때 화해 역사가 일어나고 그동안에 메었던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능력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어날 때 누려지는 성도의 기쁨.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가나안의 역사가 오늘도 또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